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관한 문화를 좀 아시면은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하는 것인데요. 두 군데를 읽습니다. 하나는 모세오경 중에서 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는 선지서 중에서 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손님이나 또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요청을 하는 사람들을 회당장들이, 회당장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서너 명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이 의논을 해서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요청을 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면은 읽었던 그 말씀을 해석을 하거나 또는 교훈을 나누거나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또 깨달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연설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신 배경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5절에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을 말하는 것이죠.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곳에 처음으로 참석을 한 이 사람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 온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혹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회당장이 권한 것입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뜻이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늘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부터는요 바나바의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갔다 쫓겨갔다 피해서 갔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바나바의 역할은요 없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바나바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바울의 곁에 늘 서 있는 존재로 그렇게만 나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옆에 서 있는 존재 옆에서 응원하고 그리고 아마 곁에 서서 바나바는 바울의 곁에 서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마 그 기도를 옆에 서서 했겠죠. 참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원래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그러셨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이들을 파송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와 안수를 받고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왔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두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죠. 그런데 바나바에게 맡긴 일은요, 성령께서 직접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이 바나바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일은 그냥 곁에 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의 곁에 서서 그와 함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곁에 서서 때로 바울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만약에 바나바가요, 내가 더 연장자고 내가 너보다 더 선임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왜 너만 복음을 전하느냐고, 너만 왜 자꾸 앞에 나서냐고,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요,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다툼이 있었겠죠. 정말로 잘하는 것은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곁에는요, 정말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 동력이죠. 이 전도 여행이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바나바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었고 전도 여행을 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곁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곁에 누군가가 든든하니 서 있는 이 모습, 바나바가 자신의 그 고난을 주장하지 않고 서 있는 그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중표 목사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중표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 타 교단인데, 이분은 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지만 목회를 할 때는 장로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더 이상 비판하지 말고 목회를 하라고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던 신학이 별세의 신학이죠. 이 별세의 신학, 이분이 어느 날 그 설악산을 가는데 숲이 너무나 우거져 있어서 너무 캄캄하니까 밑에 그 거대한 나무들이 있으니까 밑에 아무런 풀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빛이 하늘에서 막 내리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보니까 거대한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죽어서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나무가 죽고 나니까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져 내려와서 거기에 풀도 자라고 조그만 관목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무야 나무야, 너 벼락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네가 죽어서 다른 많은 식물들이 살 수 있으니까 너 잘 죽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창을 한 것이 바로 별세 신학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내가 별세를 해야,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학을 주장을 했던 이 목사님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를 개척을 했을 그때요,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날 어느 한 집사님과 다투었습니다. 다투면서 화가 너무 많이 난 나머지 성경책을 집어서 막 던져버렸습니다. 막 내리쳤습니다. 내리쳤는데요, 소문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집어 던졌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가정들은 다 생략이 되고 목사님 성경 집어던져 결국 그걸로 인해서요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6개월 동안 갈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기도원에 가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있는데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참 마음이 쓸쓸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사역을 할까 소문도 안 좋게 나왔으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아기를 걷지 못하는 아기는 없고 글을 쓰는 아기는 손에 들리고 그리고 손에 뭘 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남편이 잘 있는지 보러 와서 그 앞에 먹을 것을 차려주고 그리고 힘없이 내려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준표 목사님이요 그때 뒤돌아서서 내려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다 나를 떠났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 곁에 서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먹이고 있구나. 내 아내에게서 예수님의 향내가 난다.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다 떠나가도 그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떠나가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 떠나가도 내 옆에 어느 누군가 한 사람만 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곁에 바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고 그의 선배였던 이분이요. 자신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뭐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곁에 딱 서서 버텨주니까 사울이 이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 옆에 서 있는 사람,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앞서서 향하는 사람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드러나고 앞서서 향하는 그 사람만 드러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입장이 그러한 입장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수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곁에서 위로해주면서 지지해주는 이 바나바, 이 바나바가 참으로 높은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의 복을 받을 것이고 옆에 서서 도우면서 기도하는 이름 없는 이 사람은 그것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회당 안을 둘러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표현은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리고 광야 40년간 그들의 행위를 참으셨다. 그래서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40년간 그들을 인도했다 그러지 않고요,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많이 걸어갔고 죄악 가운데 많이 빠져 있었다. 그런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는 40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패하셨죠. 여기까지는 그냥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 지나갔는데요. 그냥 무르르같이 지나가다가 다윗에게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을 하시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요 특별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다윗에게 눈을 좀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다윗이 나올 때 좀 눈을 멈추어서 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내가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말씀, 제가 볼 때는 아마 최고의 말씀, 사람을 평가할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즉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그의 그 대적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요. 그 묘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말씀도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다 전쟁의 용어들이죠.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여호와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즉 철저하게 이 전쟁 철저하게 모든 구석구석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간증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중간중간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이번에 이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전도를 많이 하신 분도 간증을 하다 보면 내가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가 언뜻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철저하게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 의식을 가지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빚진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적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해주셨다. 전부 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 이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에도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 내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 내가 그래도 전쟁에서 여러분 이겨서 그래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그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나는 따라가는 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죠. 내 인생의 리더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앙이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요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어갑니다. 아니 그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어갑니다. 여성분들은요 이 신앙이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그 소녀적의 그 감수성을 그걸 회복을 합니다. 무뎌져 있다가요 그 계절을 덥네 춥네 이렇게만 구분을 하다가 이 신앙이 회복이 되면요 소녀적의 감수성을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꽃도 보이기 시작하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감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들판에 이 나무가 자라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고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소녀적의 그 감수성을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요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처럼, 부모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그런 고백을 딱 합니다. 칼을 딱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대적을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은요 변함없이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일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왕들에게서는 잘 보지 못했던 다윗에게서만 볼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그러셨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사울왕 때문에 죽을 뻔한 그런 고생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망과 삶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정작 다윗 자신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살려 주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 그 사람의 편입니다. 사울왕의 편을 하나님은 들지 않았습니다. 권세는 사울왕에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울을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때로 막 미쳐서 소리 지르고 야료했다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싫어하신다 하더라도 다윗은요 그 사람을 안 미워했습니다. 그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그 편리와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충신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여러분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이 말을 하는 것,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이해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예수님의 삶은요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려야 안 들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구나 이런 생각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 위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그 행동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동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분 에이 하시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그러죠.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냐고. 뭐 신학생들 중에 그런 말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냐고. 여러분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드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늘 사역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루 종일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시간을 정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홀로 앉으셔서 1대1로 하나님과 은밀한 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요 우리도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세요. 늘 걸어다니면서 보는 이 얼굴 말고 늘 걸어다니면서 그 이 얼굴 말고 특별하게 하나님만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앉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신다고요. 아가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뭐 우리 얼굴이 이제 쭈글쭈글 해가는데 뭐가 뭐 이쁘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 좀 보여주고 네 목소리 좀 들려다오 네 얼굴이 너무 아름답다고 목소리 좀 듣게 다오 너무 부드럽다고. 하나님은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를 이렇게 1대1로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 소원 좀 못 들어줍니까? 그 소원.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도 듣고 또 병고침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그때조차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걸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이러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딱 이 모습을 닮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는가? 예수님이 만드시기 전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시편 5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이른 아침을 말하는데 미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을 기뻐하시는 것, 그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먼저 다윗이 새벽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새벽이 아니라 그 어느 때에 기도하셔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기뻐하셨어요. 시편 57편 8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것이죠. 시편 143편 8절에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것을요 다윗은 이미 그 전에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건 후회한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가정을 심방을 했는데요. 우리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치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타락을 하죠? 그러면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왜 그렇게 타락을 하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요. 왜 타락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시간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은밀한 장소에 딱 앉으면은 목사님 제일 먼저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를 것 같아요. 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한 장소에서 1대1로 딱 앉으면은 내 죄가 떠올라서 적어도 그 죄는 진실되게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꾸 타락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앉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새벽에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은밀한 장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렇게 앉아서 주님을 대하여 앉으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르겠죠.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내일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오늘 내가 거룩하면 내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야, 내가 너를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다라고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5장 이 찬송을 가사를 생각을 하시면서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